안녕하세요. 노비언 오라이프 써니
수영입니다. 여섯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벌써 방송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14년에 거의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쵸, 14년에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어요.
네,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날씨 어플리케이션을 켰는데 모스크바와
맞아 네. 알래스카도 이기지 않았나요, 서울이?
네, 엄청 추워져가지고 눈도 많이 내리고요, 올해는.
이상해요. 이렇게 서울이 지금 모스크바보다 추울 줄이야.
그래서 맥주를 보통 여름에 많이 마시는 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겨울에는 맥주의 그 매상이 떨어지는 계절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많이 반 이상으로 줄어드니까.
근데 그런 겨울에만 먹는 맥주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겨울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독일의 맥주죠. 도펠복.
도펠복?
네, 도펠복. 그리고 영어로는 더블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맥주가 최근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었는데 2014년 지금 겨울에 얼마 만에 몇 년 만에 다시 수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좀 겨울 맥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겨울 맥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유강아 씨를 모셨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류강화 씨,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강화 씨가 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네, 안녕하세요. 맥주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고 있는 류강화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7년간 독일에서 맥주 양조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브라마이스터라는 타이틀을 걸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도 우리나라의 맥주 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세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너무 방송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아주 편하게 하세요. 저희는 예. 지금 또 맥주도 마시면서 네. 그냥 술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날이 추워서 제가 술을 한잔 했는데 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추워서 한잔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노비어 노 라이프 아닌가요?
저희가 오늘 게스트 참 제대로 잘 모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에 인트로에 얘기한 것처럼 겨울 맥주 독일에서 많이 양조도 하시고 유학 생활도 오래 계셨으니까 도펠복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사실 오늘 방송에서 겨울 맥주 얘기를 하면서 도펠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겨울 맥주 하면은 복도 있고 도펠복도 있고 복이 먼저겠죠.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지금 독일에 가시면 크리스마스 시장이 한창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구릴바인이라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뱅쇼라고 부르는 구릴바인이라는 이제
핫 와인.
뜨겁게 데펴서 먹는 와인이 있는데요. 그거 같이 맥주도 구릴비어라고 해서 데펴 먹는 맥주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것저것도
제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맛은 어떤가요?
맛은 특별하게 좀 바디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기 좀 뭐한데요. 그리바인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홈브루잉을 하면서 이제 양조를 하면은 그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역기름 냄새도 나면서 약간 식혜 만든 느낌? 그런 거랑은 좀 다른
아무래도 그 맥주 양조를 할 때 나는 그 식혜향은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당화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이 당화, 이게 설탕화 되면서 나는 이게 설탕 냄새, 당 냄새이기 때문에 그런 식혜 냄새가 나고요. 그거는 이제 맥주 공장에 맥주 만들 때 가까이 가면 쉽게 맡을 수 있는 그런 냄새고요. 네. 예,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독일 뮌헨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일요일 날 오전에 아침에 그 호프프로에 가까이 가시면 그런 향을 쉽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주로 그런 과정을 많이 하는
방화 과정을 하는 건가요?
일요일 오전에 하는 건 아니고 매일 하는데요. 네. 그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내에.
아.
그러니까 공기가 네. 예, 아무래도 공기가 차고 좋으니까 그런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깨알 정보.
아, 예. 팁입니다.
뮌헨에 갈 일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복비어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복비어라는 게 꼭 겨울 맥주만은 아닙니다. 독일에 가시면은 마이복이라고 해서요. 5월에 마시는 복비어라는 게 있고요. 사실 마이복이라는 게 어쩌면 겨울 맥주에 더 가까울지도 몰라요. 왜냐면 겨울에 지나면서 메가가 한번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좀 더 당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메가로 만든 비어가 자, 마이복이라 해서 5월에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건 몇 달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겨울을 난 메가를 갖고 만든 메가를 갖고 만든 게 마이복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겨울을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네.
과메기 같은
아,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아무튼 이제 좀 더 당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도수가 높게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복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와 반대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만든 복비어들이 있는데요. 이게 복비어도 있고 도펠복도 있고 이제 두 종류로 나누겠죠.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복비어 하면은 그냥 저도 그냥 겨울비어라고 생각하는데 5월에 또 그렇게
네.
마이복이 있다는 네. 걸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네요. 어쨌든 복비어가 그러면은 라거 종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요, 독일에서는 보통 도수 또는 맥주를 만들 때 나오는 당도의 수치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독일에서는 알코올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으로 기준을 하지만 한 알코올 농도 3% 이하의 맥주 같은 경우는 라이트 비어라고 해서 그냥 슐랑크 비어나 라이트 비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4도, 5도 그 정도 되는 거는 비어, 그냥 폴비어나 일반 비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맥주겠죠. 그리고 한 6도 정도 되는 맥주를 보통 옥토페스트 여러분 잘 아시죠? 옥토페스트에 사용하는 맥주가 보통 6도 정도 되는 맥주예요. 그걸 옥토페스트 비어나 아니면 페스트 비어. 사실 뮌헨
페스티벌의 페스트
그렇죠. 예, 축제 맥주죠. 사실 뮌헨의 옥토페스트만 기억하시겠지만 독일 가시면 모든 지역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축제 때 쓰이는 맥주는 약간 도수가 높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축제 때 사람들은 맥주 엄청나게 부어라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맥주가 평소보다 도수가 좀 높은 맥주네요.
그렇고 1리터를 마시니까 네. 더 꽐라가 되겠죠.
빨리 꽐라가 되겠죠.
빨리 꽐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한 7도 정도 되는 맥주를 복 그리고 약간 더 높은 맥주를 도펠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어로 더블, 도펠이 더블이라는 독일어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수가 두 배가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금 높은 정도.
예, 도수로는 좀 높은 정도고요. 사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재료를 두 배를 썼기 때문에 더블이다, 도펠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코비나 뭐 메가 같은
사실 알코올 도수는 메가를 많이 쓰면은 네, 도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네.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져온 복비어에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독일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숫 염소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요?
예, 염소요. 그래서 독일에 가시면 복비어를 병으로 사거나 복비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맥주 회사를 가시면은 옛날 맥주 양조통, 나무로 된 맥주 양조통을 염소가 이렇게 들이받는 그림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동음이어라고 하나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진
네네.
그래서 염소가 복비어의 상징을 갖기도 하지.
이름이 같이
네, 예, 예. 예, 그런 의미.
재밌네요. 네.
아, 실제 그거랑 상관없고
그리고,
이름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그런 전설도 있어요. 복비어를 만들 때 염소가 나타나서 들이받았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냥 단어의 뜻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질문에 답변을 못했는데요. 복비어라고 해서 전부 라거 맥주는 아니고요. 독일의 대표적인 AA 맥주인 바이젠 아시죠? 바이젠은 밀로 만든 맥주잖아요. 밀로 만든 바이젠에도 복비어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알코올 도수니까요. 근데 단 이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온 살바토라고 하죠. 파올라는 살바토는 라거 계열의 맥주입니다. 그 이름을 보시면 뒤에 토어, T-O-R 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라거 계열의 복비어인가요?
예, 라거 계열의 복비어에는 T-O-R 이라는 마지막에 단어가 붙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카톨릭 성인의 이름에 T-O-R 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라거 계열의 맥주고요.
그러니까 맥주 끝에 무슨 무슨 토로
무슨 토어로 붙으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에일 맥주인 바이젠 맥주가 복비어일 때는 US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이엔슈테판의 비투스라는 맥주가 에일 계열, 바이젠 계열의 복비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오스로 끝나는 거예요?
네, US. 예.
그래서 비투스가 좀 알코올 도수가 높은 편인가 봐요.
그렇죠. 예.
복비어니까.
네, 복비어니까요.
복비어가 겨울 맥주로 이렇게 대명사된 이유 중 하나가 먹었을 때 그 높은 알코올에서 몸이 후끈 달아오르니까 그래서 겨울에 더 복비어를 찾게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약간만 관광이 아니고 약간만 오래 사시면은 느끼게 되겠지만은 맥주를 냉장 보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찬 거를 잘 못 마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바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겨울이 되면 독일 분들이 찬 거를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냉장고에 들어있는 맥주를 드시는 게 아니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서 주는, 데펴서 주는 그런 식으로도 펍에서도 서빙을 합니다.
맥주를요?
예, 맥주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맥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맥주에서는 좀 느끼기 힘들겠지만 뭔가 바디감이 있고 향이 진한 맥주들은 사실 데워 먹어도 그 맛과 향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마시기 좋고요. 또 민간요법 중에 독일에서는 복비어를 뜨겁게 좀 중탕을 해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이 한 잔 마시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된 상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소주에 타서 막듯이 그렇게 복비어를 마시면 정말 화끈 달아올라서 푹 자고 나면 예, 감기가 낫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속설이 아니고요. 맥주에 그만큼 영양가가 미네랄, 비타민 B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기를 쉽게 낫게 하고 또 피를 혈액순환을 쉽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도수의 맥주를 먹고 푹 숙면을 취하니까 휴식으로 인해서 감기가 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맥주의 좋은 성분 원료 중에 하나가 홉이라는 원료가 있는데 홉에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복비어는 뭔가 재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 숙면 그런 거를 도와주게 됩니다. 예.
실제로도 그 맥주를 달여가지고 한번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저는 독일에 있을 때 저 감기 걸려서 저희 사장님이
그렇게?
예, 그렇게 해줘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맥주를 이렇게 데피게 되면 탄산이 다 날아가지 않나요?
사실 독일 맥주는 자연 탄산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 발효를 통해서 탄산을 만들기 때문에 강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녹아져 있는 탄산만으로 이렇게 마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맥주의 싸한 맛, 그 톡톡 쏘는 맛은 없지만 그래도 맥주 그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파울라노 아까 얘기하신 살바토르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뮌헨에 있는 파울로노에서 만든 두페복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어요.
네, 파울로노는 맥주는 초기에 그냥 수도사들이 본인들이 마시고 싶어서 맥주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수도사들이 자신들의 금식 기간인 사순절 있잖아요. 그때는 음식은 못 먹어도 음료수인 맥주는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수도사들이 사실 맥주를 마시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금식 기간인데 이걸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교황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본인들이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만들어서 사순절 때쯤 교황한테 이제 맥주를 전달,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맥주를 전달을 했는데, 거기 그 당시에 로마까지는 엄청난 운송수단이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맥주 맛이 많이 상하게 되고, 많이 새콤하고, 막 이렇게 별로 맥주 맛이 많이 맥주 맛이 상하, 없었는데.
상한 거죠?
그쵸, 상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미네에서 로마까지 가는 사이에 맥주는 당연히 상하게 되고, 교황에게 도착한 맥주는 시큼해서 마시기 힘든 그런 상한 맥주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맥주를 맛본 교황은 이렇게 맛없는 맥주는 금식 기간에 마셔도 괜찮겠구나, 이거는 맛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수행, 고행을 위해서 마시는 맥주구나 라고 교황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이걸 허락하게 됩니다. 이게 의도한 건지 우연의 일치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교황의 허락을 받게 되고,
사순절 때마다 이제 수조자들이 본인들이 만든 맥주를 마시게 되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뭐 액체빵이라고 불리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뭐 책을 보면서 본 건데, 뭐 도페복의 거의 뭐 교과서라고 파울라노 살바토
그런가요?
그런 건가? 저희 책에 본 거를
그렇겠죠. 예, 예, 지금 사순절 얘기 나오고 복벽 얘기 나오고 그런 얘기 나왔는데, 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사순절, 그건 부활절 앞에 4주간의 기간을 사순절,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금식을 40일 동안이나 하는 거예요?
예,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했죠. 요즘이야 금요일만 이제 금식을 하거나 금육을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고기를
안 먹죠. 금요일 금육이라고 하는데, 과거 중세시대 때는 어떤 종교의 힘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지키려는 의도가 있었고요. 특히나 파울라너라는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옛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울라너가 영어로는 바오로라고 하나요? 바오로라는 그러니까 바오로 수도회에서 만든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아쉽게도 이제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프란치스카노, 지금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시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수도원 맥주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성지순례라고 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네. 이제 수도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40일간 돌아다니면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네.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지만 무언가는 건강을 위해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도원에서 대접했던 맥주들이 이런 좋은 맥주, 좋은 맥주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우리나라 양반제도 같이 영주가 있었고 뭐 상인이 있었고 아랫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장 좋은 맥주, 도펠복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맥주죠. 좋은 맥주는 라벨에서 보신 것 같이 귀족에게 이렇게
맞아요.
선물을
하고. 오른쪽에 라벨을 보면 이분이
네, 수도원의 수사님이고요.
여기가 영주,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귀족.
귀족이죠. 예, 예.
네. 그래서 막 술을 대접하는 네, 그렇죠. 사진이죠.
가장 좋은 맥주니까 가장 원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가장 좋은 맥주겠죠.
좋은 재료 많이 들어간 진한
네,
맥주.
그래서 좋은 맥주를 선사했고, 그 밑으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은 맥주를 했고요. 예, 그만큼 맥주가 건강에 좋다는 거니까는 과하게는 드시지 마시되, 맥주는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마시면서 좀, 네, 그럼 일단 좀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마셔보고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네, 예전에는 큰 병이 들어온 거예요?
예, 전에 제 기억으로는 500짜리 네. 병이 들어왔었는데, 요번에 들어온 거 보니까 330?
네, 작은 병이잖아요.
와, 소리부터가 다른데요?
얼마나
잔을 주시지요. 잔을 주시지요.
그러면 이제 건배도 이제는 독일어로 한번 해볼까요? 예. 독일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프로스트라는 건배라는 단어가 네. 있고요. 쭈볼이라는 건강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프로스트라는 단어로서 우리 건배를 한번 해봅시다.
뜻은 그, 어떤 뜻이죠?
그냥 건배라는 뜻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건배라는 뜻이 네. 말을 권해 잔배? 그래서
맞아요.
잔을 비우다라는 뜻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프로스트라고
하면서 네. 마치 우리가 여기 옥토퍼페스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 둘셋 프로스트 애가에서 나오는
네. 달달한
네. 카라멜 네.
카라멜 향이 되게 강하죠.
네. 약간 건 과일
아래
단맛 네.
그러니까 카라멜의 달달한 찐득한 맛과 알코올 도수의 그거랑 그쵸. 그 두 가지가
사실 알코올은 쓴맛도 있지만 단맛이 있기 때문에 네. 알코올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맛도 있습니다.
색깔이 되게 진짜 호박색 같네요 진짜.
이게 사실 독일에서 맥주를 말할 때는 호박색 이게 이 호박은요 먹는 호박이 아니고요 네. 보석 호박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맥주의 호박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 막 알반지니 같이 되는
그렇죠. 주라기 공원을 보시면은 네, 거기 모기가 들어있죠.
그 호박.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 딱
보통 호박색 하면은 늙은 호박의 그 주황색 같은 색깔 그걸 호박색을 얘기해요.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네, 호박 보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호박 보석색. 네.
주라기 공원.
주라기 공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페복은 고도수의 복비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7.9도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되게 복면김이 네.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런 거.
예. 사실 잘 만든 맥주는 모든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근데 계속 드시다 보면 훅 가시겠죠.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렇죠.
선씨가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네.
호박색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맥주가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취향이 시작을 할 거겠죠. 아,
그러다 네. 더 마시면 이제 분홍 코끼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네.
더블복, 도펠복, 네. 파울라너, 살바토르에 대해서 지금 마시면서 유강아님이랑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여자다 보니까 피부에 되게 많은 관심이 많은데 유강아 씨가 독일에서 오랫동안 양조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왠지 양조를 하다 보면 왠지 양조장에서 일하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강아 씨가 피부가 되게 좋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막 이렇게
진짜인가요?
만지고 싶은 미끈미끈? 우유 빛?
아, 그런가요?
피부 너무 좋으세요.
아, 예.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만한 피부를 갖고 있지 못했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 라디오니까 막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라디오니까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제 영상은 안 나가는 거겠죠? 예. 네. 사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니면 맥주 원료 중에 피부에 도움이,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존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효모, 네. 이스트, 네. 효모라고 하죠. 그리고 독일어로는 헤페, 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헤페는, 효모는 정말 피부에 좋습니다. 정말 피부에 양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피부에다가 바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마시는 것도 피부에 좋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맥주 양조장에서 3년간 근무하던 시절에 네. 항상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오는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양조장이요?
양조장이요. 술 마시러 오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없습니다.
문화적인 그런
문화적 충격인가요?
술 못 네. 마시는 애들이 왜 양조장에 오는 거죠?
그렇죠. 왜 왔을까요? 네. 사실 그거는 피부를 위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춘기 때는 이제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은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온천이나 스파 가는 그렇죠. 것처럼 투어로 오는 건
그건 아니고요.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병을 하나씩 들고 와서 네. 저희 맥주 효모를 얻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실 맥주 효모를 그냥 마시면 사실 역하기는 해요. 이게 목넘김이 좀 이렇게 뭔가 버터를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 한번 먹어봤어요.
아, 그런가요? 네. 혹시 예전 분들 제가 너무 나이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건조된 효모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원기소라고 저 어릴 때는 있었어요. 원기소라는 영양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맥주 효모로 만든 영양제거든요.
아, 처음 들어본 이름.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수영 씨가 비어 마스터 클럽에 올린 약국에서 본 맥주
아, 뭐지?
포스팅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다 약국에 효모. 봤는데 뭐 건강에 좋은 약이다 하면서 맥주 효모에 효능해 가지고 약을 약국에서 팔더라고요.
네.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해도 하얀색 큰 통에 원기소라는 알약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 나이 또래 이상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비막글에 연령층이 높은가 봐. 한 두 분이 원기소라고 올린 거.
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예, 아무튼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효모를 먹으면요. 그 혈관에 있는 그 지저분한 것, 노폐물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정 제품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까? 예, 삐 네. 처리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말해주세요.
예, 요즘은 윤종신 씨가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탈모약.
네, 탈모약. 팜시딘이라고 하죠. 예, 그거 전에 광고에는 왜 독일의 양조장에 있는 일하시는 여자분들의 머릿결은 네.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이런 광고를 했었어요. 피부뿐 아니라 머릿결에도 효모는 무척 몸에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머리도 두피
그렇죠.
피부니까
예 두피 건강이 좋아야 모발도 좋아지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더 신경 쓰실 텐데 스킨 제품 네. 스킨 제품에 맥주 효모가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 양보할 수도 있고 입으로 들어가도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또 제 피부가 좋은 점은
맥주를 많이 드셔서
그런가 그거보다도요. 맥주를 만들다 보면은 그 맥주 메가즙이라는 거와 맥주를 할 때 하는 찌꺼기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걸 청소하러 큰 통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뭐 탱크 같은
그렇죠. 탱크 같이 큰 통인데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예예 예, 예. 저희 공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 5헥터리터짜리 이렇게 하우스 맥주집 거기는 못 들어가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저희 공장은 크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는데 그때 한 80도 정도 됐던 곳에 제가 청소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좀 찬물을 붓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온도가 떨어지지 못해요.
스팀이나 이런 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가 뽀송뽀송해져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 메가 사우나를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맥주를 만든 다음에 그 찌꺼기만 모아갖고 사우나 만들고 그 찌꺼기를 소에게 주면 또 소에 좋은 염분이 되고
되니까.
그래서 사우나하고 한우 먹고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푸드 페어링에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맥주와 또
한우?
소고기.
예. 네.
아 정말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약간 서울에만 모든 게 문화나 이런 게 다 요즘에 뭐 펍들도 그렇고 새로운 맥주도 다 서울에만
네,
집중이
너무 서울 중심이죠.
이니까 약간 지역 사회
관광 상품으로도 좋겠는데
네, 6차 산업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이 방송 듣고 계시죠? 지역에 이제
혹시 아이디어만 가져가지 네. 마시고 저한테 연락 좀 주시면은 제가 많이 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강아 씨였습니다.
아 이번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뵙게 되면은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네. 바이젠 바이스비언의 밀맥주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해페바이젠 이건 이제 효모가 살아있는 밀맥주라고 하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네.
뭐 독일어로 해페가 효모고 바이젠은 밀을 뜻한다고 해서 해페바이젠은 효모가 살아있는 밀맥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독일은 맥주 순수령이라고 해서 메가, 효모, 물 이 세 가지 왜 다른 재료가 들어가면 맥주라고 이름을 못 붙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메가를 훈제시킨 훈연 맥주라고 해도 재료를 다르게 가공한 거지 재료가 변한 건 없으니까 순수령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데 밀맥주의 경우에는 보리가 아니라 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 순수령의 기준에서 봤을 때 맥주라고 이름을 못 붙이는 건 아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독일식 밀맥주 뭐 에딩거, 바이엔슈테판, 파울러너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독일에서 밀맥주 만들어도 되는 건지 이게 맥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이제 그러면 독일 맥주 순수령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이 질문에서 사회자분에게 지적질 하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메가라고 하면요, 그건 보리메가랑 밀메가가 두 개가 분리돼요. 그러니까 메가라는 표현보다는 보리메가를 써야 된다는 게 독일 맥주 순수령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독일어로 하면 게아스테마일즈라고 하는데요. 예, 게아스테마일즈라는 정확하게 보리메가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메가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밀메가도 메가기 때문에 순수령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아, 그분을 저
네, 예, 보리메가라고
네, 보리가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 맥주 보시면은 그런 연도랑 만약에 1516년이라는 연도와 라인하이트 게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인하이트 게보트라는 독일 맥주 순수령이라는 단어인데요. 1516년 4월 23일 날 당시 독일 아니죠. 바이에른의 왕이었던 빌헬름 4세가 당시 수도였던 잉골슈타트,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는 도시일 수 있지만 아우디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도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광지로는 잘 모르는 도시예요. 예, 근데 잉골슈타트라는 도시가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잉골슈타트에서 독일 맥주 순수령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4월 23일이 되면 독일 맥주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발표해 보면은 게아스테말츠, 보리메가, 바서, 물, 그리고 헤페 는 빠지죠. 네,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 호펜, 홉이 들어가는 거죠. 네. 당시 헤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헤페라는 단어는요, 19세기가 다 넘어와서 과학적으로 현미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 독일 맥주 순수령에는 헤페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효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예, 알코올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단지 오래 뒀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돼 있는 거지 알코올이라는 존재도 그 당시엔 몰랐죠. 예, 독일 맥주 순수령이 발표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홉을 쓰기 위해서라는 것과 있는데요. 당시에 맥주가 많이 생활에 많이 친숙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맥주를 사람들이 많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 독초나 아니면 마약 성분이 있는 식물들을 많이 섞게 됩니다.
아, 계속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중독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쓴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 먹으면 정말 좋은 음료인데 그걸 먹고 중독이 되거나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바이에른 왕이었던 빌헬름 4세가 맥주 순수령을 발표해서 혼만 써야 된다라는 단어를 썼고요. 특히나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질문해 주신 것 같이 밀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당시 밀은 빵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였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금주령이 어떤 그런 것들 배고픈데 이거 갖고 술까지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유에서 금주령을 했듯이
아, 예전에 보릿고개
그렇죠 보릿고개 같이요 밀은 빵 만드는 거다 이거 갖고 맥주는 만들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게아스테마이즈 보리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 같이 밀맥주는 그 당시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왜? 영주들에 의해서 좋은 맥주를 버릴 순 없죠.
아 역시 돈 있는
돈 있는 권력자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예전과 지금도 똑같은
예. 그런데 지금 밀맥주가 대중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독일 맥주 순수령에 위반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독일 맥주 순수령이 1516년에 제정됐지만 그 이후에 한 몇 번에 걸쳐서 변화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는 독일이 EU에 속해지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벨기에 맥주에는 다른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거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독일에 수출만 하면 맥주란 이름을 못 써요.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이 이거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비를 걸다 보니 그때 최종적으로 독일 맥주 순수령은 변하게 됩니다.
개정이 된 거.
그렇죠. 아직도 맥주 순수령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단 독일의 라거 맥주는 여전히 보리메가와 물과 홉 그리고 효모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이젠은 에일 맥주 그러니까는 상면 발효 맥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라거 맥주와 다른 맥주라 정확히 독일 맥주 순정을 지킬 이유는 없지만 여전히 쌀과 옥수수는 못 쓰게 되는 새로운 독일 맥주 수령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이엔슈테판 비어토크에 갔었는데요. 이번에 되게 맥주 순수령 얘기 지금 하면서 갑자기 의아했던 게 요즘에 크래프트 비어에서 가장 핫한 곳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로 브루이도 거의 3,000개 이상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IPA, 뭐 페일에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바이엔슈테판에서 페일에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뭐 상징적일 것 같은데 독일 입장에 지금 순수령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강아 씨 생각이 좀 궁금해요.
아, 예.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독일 순회 공연을 마치고 제가 돌아왔는데 네. 제가 옛날 올드하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순회 공연 갔다 왔지. 독일에 출장을 갔다 왔죠, 사실은. 근데 요즘 독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700개의 맥주 회사가 독일에 존재를 합니다. 약 1700개 맥주 회사가 존재하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1년에 하나의 맥주 회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맥주 회사들이 많이 전통적인 맥주 회사들이 사라졌죠. 근데 요즘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사장이 바뀌거나 젊은 브라우마이스터 맥주 양조 책임자들로 바뀌면서 미국의 크래프트 비어 열풍이 독일에도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요. 전통적인 몇백 년 된 전통적인 맥주 회사지만 젊은 사장이나 젊은 브라우마이스터가 새로운 맥주 독일 입장에서는 이게 크래프트인 거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페일에일이나 IPA 아니면 포터, 스타우터 등을 만들고 있고 대형 맥주 회사들도 고객을 위해서 이런 변화를 쉽게 가져가고 있고요. 또 사실 독일에 가시면은 대도시 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데는 사실 맥주 회사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대형 맥주 회사.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만 마이크로 브루이들이 생기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그 맥주 순수령을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요즘에 트렌드에 지금 또
아니요. 페일 에일이라는 맥주가요. 순수령은 다 지킨 거예요. 페일 맥주가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벨기에의 휘트비어 같은 벨기에식 휘트비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지만 IPA에 뭐 다른 성분이 들어가나요? 거기도 보리가 들어가고요. 홉이 들어가고요. 물이 들어가고요. 효모가 들어가고 배합의 차이인 거지 어떤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순수령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기존에 예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거와 다른 종류의
안스턴 스타일이
안스턴 스타일인 거죠.
지금 많이 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지만은 독일 맥주의 70% 이상은 필스너.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이제 1842년에 만들었던 필스너 우르겔 네. 그 스타일이죠. 독일에서 와서는 필스가 아니라 필스너라고 불리는데 필스라고 불리죠. 필스라는 맥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도르트문트에 가면 엑스포트라는 맥주 종류가 있고 뒤셀도르프에 가면 에일 맥주인 알트비어라는 맥주가 있고 쾰른에 가면 쾰시 그리고 또 북쪽에 까만 맥주라고 잘 부르는 슈바르츠비어라는 맥주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 오시면은 바이런 지방의 밤베르크의 라우크비어라는 스모크 맥주가 있고 예 훈제 맥주. 네,
저는 필스너 최근에 마셨던 것 네. 중에 독일 맥주 중에 네. 예버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북쪽 맥주죠.
그렇죠.
네. 예버 참 맛있는 맥주고 네. 비트부르거도 항상 독일 국가대표팀의 스폰서를 맡고 있는 가장 좋은 맥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좀 친숙한 그쵸. 맥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젠이라는 맥주가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 새로운 맥주들은 전부 크래프트적인 정신을 갖고 새로 만들어진 맥주죠.
지금까지 저희 겨울 맥주 특집으로 복비어 그리고 도페복 여러 가지 겨울 맥주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다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파울러는 살바토르를 다시 수입해 주신
저희에게 이런 맛볼 기회를 주신
네, 다시 주신 BR 인터내셔널 그 수입사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그 류강아 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녹음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한철님,
불동 슈퍼스타 이한철님, 네,
슈퍼스타 네. 불동맨션의
그리고 기술 감독을 네, 맡아주신
네, PD님이시죠 예. 이한철 PD님, 네. 네, 튜브 앰프 공간도 감사드리고 마이크도 빌려주신 암사동의 이정민 이정민 씨,
암사동의 이정민님,
암사동 호랑이가 아니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에 마시기 좋은 맥주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노비어 노 라이프 가족들을 위해서.
네, 최근에 수입된 맥주 중에서 겨울 맥주들이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클로징하면서 네. 겨울에 마시기 좋은 맥주들 몇 가지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앤더슨 밸리 미국 맥주죠. 윈터 솔스티스, 사무엘 아담스의 윈터 라거. 그리고 위드머 브라더스의 알 시즈널 에일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네. 가니케 VANEECK 이거 벨기에 것 같은데 아, 좀 짧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또 에일이 있고요. 코르센 동크 이것도 벨기에 맥주인데 크리스마스 에일이 있고요. 카스틸 이것도 벨기에 맥주입니다. 윈터라는 맥주가 있어요. 시즈널 맥주.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아는 분홍 코끼리 맥주잖아요. 아, 그 델리리움의 크리스마스 노엘이 또 입고가 됐고요.
귀여운 라벨.
네, 그리고 또 벨기에 맥주 중에서 또 부시드 노엘이라는 겨울 시즌을 맥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거는 독일어니까 강아씨가 좀 소개하는
아 독일어도 네. 있나요?
이마트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아
캔 맥주
아히바움 메리 크리스마스 비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캔인데 약간 산타크루스도 그려져 있고
예, 아히바움이라면 상수리나무를 말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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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뭐 노르웨이의 네그노우의 뭐 갓줄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국 맥주 로그에서 나온 맥주 중에서 옐로우 스노우 IPA도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솔트 트레이크 시티 솔트 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기념 생산한 맥주예요.
네.
IPA인데 되게 호피한 거 좋아하시면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시즌 맥주를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지금 1-2년 전만 해도 맥주의 볼모지였는데 네. 이렇게 많은
새싹들이
맥주들이
자라나고 있는
시즌마다 것이고. 들어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동시대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면 흔히들 이제 맥주를 좀 덜 마시게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지금 말씀드린 리스트만 보더라도 겨울은 또 겨울만의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요. 노비어 노 라이프 가족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말고 맥주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비어 노 라이프 여러분들 모두 다 연말 재밌게 보내시고요.
맛있는 맥주와 함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